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짊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이 오시겠소.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한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무슨 한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넓고 깊이 더 나아가지를 못하고 과거에 주님 사랑한 것 그거 가지고 계속 우겨먹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저희들의 한심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엄청남을 그 충만함을 더 많이 헤엄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서 무슨 이 핑계 저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앞에서 저희들의 썩은 몸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시는 그 사랑,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날이 갈수록 더욱더 깊이 알아서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그 사랑의 가치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저희를 남은 생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76페이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구원자로 보내시는데 그 구원자의 모양새가 장성한 어떤 성인이 아니라 어른이 아니라 한 아이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영웅을 고대하고 영웅과 더불어서 합세해서 이 땅에 지상천국을 이루겠다는 그러한
호흡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아주 큰 실망과 그 예상에 어긋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어른이 내려와야 어른과 뭔가 손잡고 뭘 할 텐데 한 아기를 줘버리면 그 아기는 성인들의 손에 계속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성장할 때까지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무력한 모습이죠. 힘이 없는 모습이죠. 우리를 도와주기는 그냥 아기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자립할 수도 없는 그냥 연약한 그러한 존재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같은 듯한 인상까지 주죠. 그런데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한 아기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그러한 기독교나 그러한 여호와 종교는 전부 다 이단입니다. 아기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 아기가 어떻게 죽었으며 어떻게 부활하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모든 한 아기가 왔다는 것은 이건 기존의 성인 세대에 대한 부정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인들의 세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어떤 구원의 조건을 던져주고 그걸 경쟁 붙여가지고 누가 잘하나 경쟁을 붙여가지고 그 조건에 부합되면 건져고 그 탈락한 자는 지역권에는 이런 식의 그 성인들의 솜씨 경영장 경영장 또는 성인들의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마당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걸 깡그리 다 무시하시고 한 아기를 주었다는 것은 인간들과 인간들끼리의 어떤 구원에 관한 경쟁이 이제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아무 인간들끼리 서로 다투면서 누가 잘났다고 씨앗 붙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전혀 의미 없는 그런 짓이 되는 겁니다. 의미 없는 행위가 되는 거죠. 한 아이가 주셨고 오늘 본문 끝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 아기가 무엇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시느냐 하면 그 아기는 그냥 아기로서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이름을 지니시고 오시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갖다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게 될 그 사람이 어떠어떠한 일을 앞으로 펼치게 되느냐 그 내용을 함축시켜서 아주 딱 보다마 담아서 이름이라는 것에다 가지고 거기에다가 뒤집어 씌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지닌 자는 그 이름이 정해놓은 그 운명의 노선에서 이탈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걸 누가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열심히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없는 거죠. 우리가 뭘 그 아기 앞에서 뭔가 주술주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우리 열심히 되는 겁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에게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의 내용대로 달성 여부는 그것은 하나님 열심으로만 가능하다면 그 아기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모든 길은 다 차단되어 있고 거부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기분 좋게 홀가분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기한테 뭔가 협조하면 그걸로 내가 구원을 따낸다는 이러한 기대감은 아예 처음부터 이거는 철수해가지고 전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건 다 철수해야 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될 때는 우리 쪽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구원이 성사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조차 한 악의 속에 다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악의가 악의로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냐. 왕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7절에 보면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이 위에 앉아서 그날을 굳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아기가 왕으로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에게 곁에 오셨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왕이 등장했다는 말은 이 지상에 뭐가 있냐는 뜻이냐 하면 백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백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이 그 자기 백성을 통치할 때는 어떤 식으로 어떤 원리에서 통치하느냐 하면은 전에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통치하는 것과 동일하게 통치하는 그리고 백성들은 그 혜택을 입는 그러한 그 약속 속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잘 들으셨다면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했냐 하면 이 성경의 이 약속이 우리의 현실과 과연 맞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그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교인들을 만나고 또 외지에서 교인들을 만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제가 알아보니까 제 마음속에 정리해보니까 성경의 내용과 현실과 안 맞더라 이 말입니다. 도무지 맞질 않아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성경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실 속에서 현실과 더불어 싸워가면서 아동방 싸워가면서 현실에 적응해서 생존해야 될 한 일개 한 인간으로서 현실에 맞지도 않고 현실에 보탬도 안 되는 이 성경을 계속 들여다볼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마음이 솟아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저 대표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설교 시간에 휴대폰이 딱 손에 올리거든요. 삐리삐리삐리삐리삐리 소리가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설교 시간인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은 목사님 자기는 현실을 보고 성경 자체가 진짜적인 현실이고 인간이 만든 것은 자기가 만든 가상, 그건 가상 헛된 것이고 이건 진짜라고 했는데 그 진짜 현실에 진짜 현실이 별소리와 함께 침투에 들어온 겁니다. 그럴 때 에이 이 가짜 현실이 어디 진짜 현실을 방해 하고 덮어붙었는데 여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복도에 나와가지고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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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0만원 하락할게. 아, 안 돼. 그, 깎아주면 안 돼. 그, 10만 다 봐야 돼. 예? 지금 제가 바쁘니까 좀 이따 할게. 아, 근데 그거 꼭 10만 받아야 돼. 그만원 깎아주면 안 된다고. 어, 나 나중에 보자. 끊고 떠난다, 이 말이야. 두 개의 현실을 충돌했을 때에, 뭐, 이거는 아주 본능적으로, 이 성경 속의 현실을 차버리고 아주 매몰차게 차버리고 이건 안 되는 걸 여기고 곧장 현실 속에 싹 돌아서는 것.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로 할 뿐이지 성경 속에 있는 현실 속에 내가 헤엄치지는 않는단 말이죠. 내가 헤엄치는 것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학교에서 배웠고 내가 만나는 바이어들 여러 가지 고객들 이런 사람들이 현실이지 여기서 성경서에서 문자만 만나지 성경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만나지는 못한 거예요. 어린 양 계시는 주님과 아기 되신 주님과 십자가신 주님과의 평소에 늘 보이지 않는 교류, 교제가 형성되지 아니하면 성경은 어디까지나 이제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누구를 탓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기의 운명이 어떻게 참 무섭게 내리 누르는 악마가 지배하는 이 현실, 딱 악마는 말합니다. 이 아기 예수야, 참된 현실 맛 좀 볼래? 참된 현실 맛 좀 볼래? 이 세상에 잎은 아무도 없다. 단 너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낸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와 메시아다, 봐 성전대로 뛰어내는데 수십 미터, 지금 10미터, 20미터, 30미터 떨었는데 아 천사가 날개 타고 올라가지고 딱 받쳐주니까 야 저분이야말로 진짜로 메시아구나 라고 현실성 속에 왔으면 현실성 있는 사람들이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될 만한 그런 기적들을 남발하고 기적들을 보여줄 때 비로소 당신 그 예수는 우리 현실 속에서 인정받는 권위가 인정받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악마는 광야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쩔쩔 굶어가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돌이 떡대기 했다면 그 소문이 퍼진다면 당신 따라 올라가 춤을 서서 사람들 줄줄 따라다닌단 말이야. 그렇다면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메시아의 과학은 아주 사람들의 호응도 속에 활발한 대환호 속에 찬란하게 아주 영광스럽게 마감을 하고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왜 그런 것을 안 하냐 라고 이제 마귀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를 보내주신 이유는 기존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이 현실이라는 것이 그냥 공상에 불과하다는 것, 하나의 상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우쳐주고자 합니다. 상상에 불과한 아기가 와서 그냥 아기로 와서 아주 반듯하게 잘 자라서 훌륭한 영웅이 되고 성인이 된다면 그거야 뭐 누구든지 옛날 아기인데 참 훌륭해서 지금 그 아이가 지금 IQ가 200이 넘는데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 메시아래 나도 믿으라니 이게 있는데 그건 한 아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참된 차가운 현실이 내리꽂히는 공격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십자가의 주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잔뜩 기대를 해서라도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라는 사나이가 자기 말로는 자꾸 메시아를 하는데 영 우리가 기대한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전혀 메시아 아닌 듯한 그런 엉뚱한 길로 접어들어서 결국은 맥도 못 치고 십자가에서 그냥 아주 형장 이슬로 사라져가 무덤에 들어가버렸으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 때려치워라. 차라리 그런 십자가에 죽고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메시아보다도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대치에 합당한 그러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들어내서라도 그런 메시아가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메시아라고 했다. 그게 뭐냐? 돌이 떡대기 하고 하늘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세계 부귀 영화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 교회가 만들어낸 예수 아닙니까? 전에 이야기했지요. 안산 동산교회 서울대학 40몇 명 들어갔는 거 프리카드 한다고요. 서울대학에 수십 명 들어갔다고 대문자처럼 이렇게 쫙 해놨는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렇게 한 그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세상 부귀 영화를 이렇게 얻는데 당신들은 뭐 하고 있냐면 교회 와서 기도 안 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서울대학 못 가지 믿음이 있어 서울대학 간다고 그렇게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광주에 그저 우집사님이랑 분이 전에 오신 분도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평에 그분이 한평에 계시는데 한평에 그 옆에 교회에서 우리에게 그저 서울대학 두 명 다 갖다 프랜카드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저 그 우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저 보건소장 계시니까 전화해가지고 그 어느 교회죠. 목사님 바가도록 해가지고. 아니, 그, 저, 서울대학 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그, 저, 영광하고, 예수자 영광하고 무슨 관계십니까? 전화했더니만, 그 다음날에 프랭크 갖다 냈다. 만약에 서울대학 된다면, 이거는 성인들의 경쟁이 곧 그것이 현실이다. 이 세상 자본주의 현실은 뭐냐?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다. 이것이 이러한 사고방식이 곧 현실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 부합되는 메시아 예수님을 거기다가 차원적으로 집어넣어서 바로 우리가 원하는 현실의 욕구를 예수님이 들어줄 임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아주 합작이 돼요. 그게 이제 이방 종교인데요. 이방 종교인데 한 아이로 왔다는 이 말은 이러한 성인들의 저희들끼리의 이 땅에서 누가 성공해야 실패냐 잘났느냐 뭐냐 그런 경쟁마당과 전혀 동떨어진 전혀 상관없는 차원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에 그 이름이 6절에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받았는데 그 이름이 뭐냐 하면은 이름이 기묘자라요.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말은 뭔지 뭐 뜻이냐 하면은 뭐 기이하다 특이하다 있지만 이것은 숨어 있어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 쪽에서 뜻을 나타내 주지 아니하면 어떤 인간도 그 뜻을 못 알아보는 감추어진 채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추어진 채. 주님 쪽에서 비밀을 몰래 이야기하지 않냐면 어떤 것도 아무리 눈이 현명은 들다보고 아무리 돋보기를 들다보고 예수님 하신 길을 비디오로 찍어서 천벌을 봐도 예수님을 못 믿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것은 인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다 하는 것은 인간들이 있어서 이거는 마땅한 도리는 아닙니다. 왜 그러지 하면 인간들은 지금보다 더 죄인이라도 그거는 마땅한 거거든요. 인간이 죄를 더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또 죄를 안 짓다고 죄인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날 때부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 편에 서서 옹호해 주려 할 그 임무는 하나님 쪽에서는 없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죄인들을 옹호하려고 했으면, 아예 처음부터 인간들을 그 에덴도서 쫓아낼 필요도 없었어요. 판사가 죄수를 구원할 생각 같으면, 처음부터요, 그 죄수를 그 교도소 가도록 하지 않고, 무죄! 하는 짓은 참, 명랑하고 못다마는 내가 봐줄게 무죄 이러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도소 갈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지금 망가지고 있고 썩어가고 있고 죄 지나 안 지나 인간은 그냥 이 길로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죄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바로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을 누가 아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위력하거든요. 다윗이 막 그걸 알았어요. 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다윗이 바세바와 통관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을 때, 그때 자신이 참 죄를, 내가 참 괜찮은 인간인데 죄를 지었구나. 이런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고 난 뒤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이. 뭐냐 하면은, 죄를 친 순간부터 죄인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만한 죄는 충분히 지을 수밖에 없는, 준비태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과, 바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이 두 가지 점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왕될 때는 자기가 그만큼 남보다 더 뛰어난 점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바스바스 난 애가 죽거든요. 죽고 난 뒤 다윗이 알았던 것은 뭐냐 하면 저 아이처럼 사실은 진작 죽어야 될 건데 그 내 죄에서 난 아이가 나를 살릴 정도로 나는 비참하게 비참하고도 큰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바세바하고 통관해서 임신했거든요. 그 임신해가지고 임신이 안 돼서 몰라도 임신해가 애가 있었어요. 애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애가 잘 자라면 문제인데 잘 자라지 못하고 얼마인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살려달라고 애걸 보고 했는데 죽고 말았어요. 결국은 그 뭐 다윗이 압니다. 제 애가 죽은 것은 바로 내가 죽은 것을 의미한다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애가 누구 때문에 태어났는데 다윗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악인데 그렇다면 걔가 죽을까 애가 바로 다윗 자신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나 다윗을 하나 세워놓고 인간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가를 까발리는 그러한 도구로서 자기를 사용해요. 더 우습게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다루시는데 어떻게 다루시느냐 하면 자존심을 계속 깨부수는 식으로 성도에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하여금 자존심 때문에 당하는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십니다. 알아서 주님께서 알아서 자존심을 팍팍게 해주니까 다른 불신자 같으면 자존심이 세가지고 도저히 열불 나서 못하겠다 자살한다 이러한 마음의 고통 같은 것을 심히 극게 면서 평생을 살도록 하는 그 노고를 주님께서 사전에 딱 이 자존심을 탁 깨부고 자부심을 와장창 깨고 우리의 각오 우리의 명예 우리를 아주 우습게 만들어서 세상에 일을 당할 때 자존심 너무 세가지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참 고마운 일인지 참 우사스러운 일인지 사실은 고마운 일이죠. 사실은 고마운 일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린 강도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 달린 그 강도가 처음부터 처음 7살 때 예수 믿었으면 강도짓 했겠습니까? 14살 때 강도짓 했으면 십자가 죽겠습니까? 30살 때 예수님 알았으면 그 강도짓 했겠습니까?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꼭 마지막 순간에 강도짓을 해가지고 가이신과 같이 처형되고 나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강도의 입장에 서서 지금 달리는 입장에 서서 자신의 과거에 살아온 인생 경력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왜 나는 이러한 피고한 인생을 살았는가? 이유는 다 한 가지. 다윗처럼 이 세상의 인간들이 얼마나 죄 많고 악하냐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주께서 저를 간택한 거예요.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다윗에게 그런 강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해놓고 무상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으로서 그냥 공짜로 그 죄를 용서함으로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주께서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을 했잖아요. 주께서는 제사와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상한 심령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 수표를 내놔라. 내가 금액은 내가 쓸게 이 말이거든요. 네가 죄된 몸만 내놔라. 그 용서하는 것은 내가 그 다음에 담당해줄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지금도 차곡차곡 찾아가셔서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구원이 뭔가 그 전에 죄가 뭔가 그리고 구원이 뭔가 하나님의 열심이 뭔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영존하신 아버지인가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러한 다윗을 이런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원칙은 민수기에 보면 예, 참 이거 예, 이건 뭐 찾아내는 힘들면 찾지 마세요. 민수기 23장에 보면 무슨 대목이 나왔냐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방 민족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떼쓰리 몰려갈 때 저것들 뭐 모세 앞장서서 간다 이래 보지 마시고 그 무리에 누가 보이지 않는 여호와라는 왕이 거기 계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이방 민족과 전쟁이 벌어지게 하겠다는 것이 민수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냐 하면은 거기에 그 왕이 여호와 왕이 하시는 그 일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은 방식으로 왕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음에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것이 바로 별이 뜹니다. 나중에 거기 보면 한 홀이 오고 거기 한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별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별 하니까 마태복음 보면 동방박사가 별 따라오죠. 그러니까 그 민수기에 있던 상황을 신약시대의 마지막 때에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별이 뜻거들 양은 유대인의 이스라엘 왕이 떴다고 태어났다고 여겨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은 한 아기의 모습으로 등장한다고 이스라엘 통해서 믿어라. 그런데 그 한 아기로 오시는 왕은 하나님의 열심히 위해서 무엇을 제공하느냐 하면 자기 백성을 죄를 미리 다 아시고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희생으로서 그들을 그냥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신 왕인 줄 알아라. 그것이 바로 민수기와 이사와 결합돼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한 아기가 하나님의 열심히 해서 기묘자고 전능하신 왕으로서 다윗 자리에 오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목사님 그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맞죠. 어떻게 맞습니까? 사실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설교시나도 설교보다도 세상을 더 찾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 하면서도 사실은 세상 사람을 더 좋아하는 그런 죄성을 들추어내면서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그 자존심도 같이 깨부수면서 그러니까 너는 오직 한 아기 십자가만 붙들어야지 그걸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진짜 이건 이 성경 말씀이 현실과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서 누가 죽고 가족이 죽거든 저것은 죄값을 죽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죄값을 죽는다는 것을 그걸 죽은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도 자기 죄를 또 깨닫게 하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대로 다윗처럼 현실에 맞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한 아기 되신 주님께서 일으키신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죄를 이기서 우리의 죄까지 다 열심으로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의 것이며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지금도 열심히 현실적으로 우리의 죄를 까발리고 우리에게 그저 용서하시는 용서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시는 이 일은 지금도 주께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왕을 섬겨야 되고 어떠한 예수를 섬겨야 됩니까? 참된 예수님은 다윗도 그저 용서해 주시고 십자 달린 강도도 그저 나그네 있으리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며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그러한 능력이 없음을 그런 자존심도 없음을 날마다 알려주니까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사랑의 깊이와 높이가 날로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합시다. 499장. 저장.